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여,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후서도 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 중에 15번째 장에 부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눈여겨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제목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부활, 복음의 삶이라고 했어요. 부활은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라이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 의미에 확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는 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 통독하면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보면은 1장부터 14장까지는 크리스천 라이프에 관한 것,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좀 좋지 않은 소문들,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이것 때문에 1장부터 14장까지 의미가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의 그 삶, 라이프가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질문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음행이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성찬을 하든지 예찬을 하든지 먹는데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 다투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여자가 뭐 성교를 할 수 있는,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쓸 수 있느냐, 수건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느냐, 난데없이 부활장이 나와버린다는 것이죠. 그 뒤에 앞에하고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부활장이 나왔느냐 이거죠. 이 부활 때문에 그 앞에 문제들이 왜?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제가 서두에 꺼내놓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그 도시를 좀 알고 싶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저 남쪽에 빨간 그 포인트를 해놨는데 코린트라고 되어 있죠. 저게 섬일 것 같아요? 저게 반도일 것 같습니까? 저게 섬 아닙니다. 약간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한 길목,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하니까 또 1시간 반만 걸리면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거기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저 고린도까지 가려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사도바울이 어디서 썼는가 하면은 저 자동차를 타고 거꾸로 돌아가면은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 저기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것이에요. 바로 이웃에 보이는 것 같지만 큰 바다가 있기 때문에 저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고 며칠 좀 항해를 해야 되고 요즘도 아마 시간이 적게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고속도로가 있다면 16시간 걸리는 저기 뺑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저기 바다를 건너야 하는 저 부분이 요즘 말하는 뭐 이스탄불 혹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찾아가는 그 지역이 저기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중간에 스탑을 하는 식으로 한번 마크를 해봤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가려면은 첫 번째 여기 콘스탄티노플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건너면 빌립보가 나옵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카 나오고 데살로니카 나오고 다음에 여기에 지금의 그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나오고 아테네에서 조금만 가면은 고린도가 나옵니다. 저 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가면은 이 사진이 참 유명하죠. 그냥 보면은 뭔가 잘 모르겠는데 가운데 저렇게 푹 파여 있는 거 보니까 저게 뭘 것 같아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인데 저기 까만 동굴 같은 데가 이제 체인버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쉬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러한 스타일의 건축물은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 리비아에 가도 있어요. 리비아 트리폴리에 가도 이런 똑같은 모습이 있고 그 옆에 화장실도 현대식 화장실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앉아서 하는 우리 한국 그 시골 스타일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런 아주 훌륭한 화장실도 다 있는 2000년 전에 이러한 도시가 이제 고린도 지역이고 고린도 지역을 조금 더 소개하면은 다시 아까 지도로 이제 돌아가십시다. 49년에서 50년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성경에도 나오는 그 갈리오 총독이 있었어요. 이 갈리오 총독은 로마 지역에서 파송받은 총독인데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한 사람인가 하면은 그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이에요. 그 총독인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갈리오 총독 앞에 가서 재판까지 다 받는 이 총독과 사도 바울은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교에서 18개월 살았다고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헬퍼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어디 가야 되겠어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회당에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회당에 가서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뭘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는 나는 복음 안전한다 라면서 빠이빠이까지 한 지역이 이제 고린도교회. 여기서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뭐 디모데도 만났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 지역 한참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참 일로 와가지고 다시 선교 본부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건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고 그랬죠. 지금 이름은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저 지역을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서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문제가 많았다는 말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두 개인 것만으로 제가 보면 충분한데 학자들의 이야기는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편지를 썼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한 두 개는 이제 분실되고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와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와 이 갈등, 알력, 그런 비러네스가 있어가지고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심의 방문, painful visit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면 내가 너희들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그 강한 기질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15장을 제가 이제 강해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뒤에 16장을 잠시 제가 언급을 하고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6장을 보시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떤 현상을 보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 그 교인들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한 데다가 기근이 왔어. 비가 오지 않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정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소식을 이 먼 선교지 에베소 혹은 고린도 같은 데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있었으니까 소식을 듣고 연보를 하게 돼. 연보가 무슨 말인가? 무슨 단어인가 아세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만 본래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다닐 때 헌금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연보라고 했어요. 연보. 지금은 이제 헌금이라고 했어요. Offering, gift라고. 이 연보는 generosity라고 돼 있어요. Generosity. 그러니까 구제지요. 구제헌금이라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가 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15장 딱 뒤에 연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연보 왜 합니까? 저 멀리 있는 고린도나 뭐 저기 아데네나 데살로니카 빌립보에 있는 그것도 개척교회, 선교지 교회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가난한 같은 크리스천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지정 헌금이에요. 목적 헌금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지중해 있는 모든 흩어진 도시들에게 개척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대형교회도 있을 수 있고 작은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한쪽에 있는 지체가 아프고 병들고 배고프다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는 oneness, 하나됨의 그런 엄청난 그 바닥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됨이라는 뜻은 뜻이라기보다 전통은 하나님이 하나이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God is one 이렇게 항상 confession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뭐 전통에 살았는데 그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나누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는 어떤 면에서는 앞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 상황에 대한 굉장한 컨트라스트예요. 엄청난 이 대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뭐가 뭐 16개 장밖에 없고 부활장이 15장이고 16장은 그냥 에필로그 스타일로 뭐 인사나 뭐 안 하고 뭐 헌금 하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없어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보함으로 showing generosity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관용과 관대함이 이 헌금을 통해서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렇게 하나됨을 생각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형제들아 15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부활과 복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갑자기 읽으면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들리죠. 그러나 이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복음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according to the scripture라는 수거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에서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according to the scripture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일단 아이위트니스네 그러죠. 눈으로 다 보게까지 다 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의심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안내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또 다른 언어로 죽은 자의 부활이란 말로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뭐 우리가 중국에 사든 뭐 팔레스타인에 사든 로마에 사든 그걸 다 일단 다 제껴놓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라는 아주 일반적인 질문이고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죠. 약간 인용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호세아서를 인용한 그 이유, 맥락을 조금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이슈입니다.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새롭게 되찾음이 부활이라는 언어로 그 당시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인트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 교인, 고린도 교회, 세길 교회 교인, 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부활의 큰 그림은 이미 선지자들에게 있게 했지만 그 분위기는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야기예요. 나라를 되찾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도 부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건 사실은 무의미하고 왜냐하면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하니까 사실은 읽어보면 참 합당한 답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그걸 적어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 크리스찬으로 옮겨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뉘앙스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될 때는 그 나라를 침략하고 그 아주 못살게 구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무찔러서 이렇게 발로 밟아야 돼요. 이게 그 개념하고 똑같이 우리 개인이지만 이 부활의 개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그 발 아래에 이렇게 밟는다. 이것은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 개인의 신앙, 믿음의 영역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확장하셨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우리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의 토픽으로 넘어가면은 35절에 몸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몸의 부활. 특히 여기에는 몸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몸이라는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진다. 썩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몸이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릇이 보이고 이게 실체가 있을 때는 여기 뭘 담을 수 있죠. 몸이 뭔가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죠. 헬라 철학에서 흔히 쓰이는 이야기들이에요. 몸이 그릇인데 여기가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이 몸이 썩어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 없어지는 이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그 포인트는 life를 receive해서 contain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육신, 이 현재의 이 육신은 life를 받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내 썩어졌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transform the body,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body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받을 만한 body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만한 영원한 everlasting vessel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막 해체모여 해가지고 어느 나라 열차 999를 타고 저 멀리 가서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현실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바디를 새롭게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부활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서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그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몸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전한 그러한 부활의 몸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적용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지금 부활했다면서요. 그것을 생명을 받는다면서요.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살아야지요. 어떻게 사느냐? 그 상황이 오늘 1장부터 14장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추어서 볼 때 부활의 삶은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교회에 일어나는 여기서 네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다 들어와서 적용할 수 있는 Because of Resurrection이라는 이 표현을 항상 써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분쟁하고 다툼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면 나중에 부활이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이 있다고 했는데 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각자의 선생들을 눈에 보이는 자기의 티처들을 섬기고 이간질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이 리더십이 있고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다 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중심 공동체이지 인기인들, 그 당시에 연예인들처럼 파워풀한 이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아주 잘하는 연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스타 이게 스피커들이 막 나오니까 그게 마치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얘는 음행입니다. 섹슈얼 이슈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죠.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 신전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신전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은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고린도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래요. 거기는 부자들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교회 아까 전에 그 바닷가 그 항구 도시거든요. 장사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왼쪽에 이게 이탈리아 때 로마거든요. 이 로마 군대가 여기 그리스 군대를 쳐가지고 나라를 쳐가지고 BC 140년에 함락을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폐허가 되어 있다가 다시 이 고린도라는 이 성을 이제 다시 일으키면서 군대를 많이 보니까 거기에 장군들이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장군급 혹은 장성급의 많은 힘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장사를 아주 잘해서 수완이 좋은 부자들이 고린도에 갈 수 있는데 저기 가서 그 매춘하는 행위에 돈을 그렇게 많이 줘야 된대요. 어쨌든 다시 우리 그 테이블에 이제 넘어가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는 부활할 몸인데 혹은 부활한 몸인데 어떻게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매춘 행위에 내어줄 수 있느냐. 부활이 하나의 리전이 되는 것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정결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쁜 짓 안 하고 매운굴에 들어가지 않고 성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해프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상제물 이야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사랑으로 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의 문맥이 뭐냐는 거죠. 뭐 결혼식 할 때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연애할 때 사랑 이야기, 예수님 사랑 이런 이야기 하는데 문맥은 조금 다릅니다. 신전에 바치는 그 음식이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대인이 먹으면 안 돼요. 조심한다고 먹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럼 집에서는 먹지 말아야 되냐? 아니야,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기준이 뭐냐고? 사랑이가. 당신이 복음 전도를 하는데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복음 전도에 유익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하고 모이는데 우리 이제 성찬할 때 뜨거울 때죠. 실제 식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또 멀리서 오는 나그네도 있었는데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들이 다 시간이 달라가지고 누가 먼저 먹고 해치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일도 안 하고 돈도 많고 건들거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먼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우선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즉 이 세상에 있는 로마 신전에 있는 그런 스피릿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이슈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그 저들의 그 신의 영으로 그걸 폰유 말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뭐 아무도 그냥 뭐 간섭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있어요. 난잡하게 하지 말라는 어떤 뜻이지 그게 뭐 질서라는 것이 율법보다도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게 무조건 다 복종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적당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제가 조금 더 1장에서 4장, 5장에서 7장, 8장에서 10장, 11장에 14장 이걸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가 하면 15장의 부활장을 왜 우리들에게 보여주느냐. 이것은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든가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연합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것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우리의 몸을 참교의 몸에 내어줄 것이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준다는 것이 부활이 그렇다는 것이. 세 번째는 이 부활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을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파워가 있을까요? 사도바울은 아마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뭐 진리냐 아니냐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하나이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그 누군가는 부활이라는 새 생명이라는 그런 파워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할 수 있음 가능한 어떠한 바디로 되었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자기의 영으로 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루한 말이지만 억지로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마지막은 설명 안 해도 되죠. 부활, 죽음을 김세윤 그 박사님 지금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탄의 허리뼈를 갖다가 완전히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허리뼈를 파고 보면 꼼짝 못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가졌다.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라는 그런 말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없어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이유, 동기, 지식, 소망을 잘 캐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부활을 받았고 이제 완전한 부활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이미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보죠.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우리는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가 강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리스도는 첫 열매라고 했어요. 헬라어로는 에르본이라고 그러는데 집 계약할 때 한 번 먼저 다운 페이먼트처럼 지불을 하면 그것은 그 집은 내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운 페이먼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받았다. 지금도 받았고 앞으로도 완전히 받을 것이다.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활이 무엇이다, 부활이면 어떻게 된다 이런 그 설명을 신학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제가 좀 힘들어요. 그러나 이걸 고린도서라는 이 문맥에서 이 부활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라고 할 때 오, 이 부활을 해도 가지고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구나 라는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복음이 단순한 어떤 moral advice가 아니라는 것이죠. 개별적인 어떤 우리의 영성을 위한 조리법, rescue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오픈하는 예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혹은 부활 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시즌을 12월 달 맞이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내 곁에 계시니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이 날마다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세길교회가 이 길로 계속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